여러분은 지금 하나일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뚫고 계십니다.
이번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 우리 시리즈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연결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 다시 그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는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성막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그 디테일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라는 것을 다섯 가지 제사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레위기의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요. 그러고 나서 그 제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레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민수기로 넘어가죠. 그런데 민수기의 모든 기록은 무슨 기록입니까? 광야의 기록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삶을 견뎌낼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지금 21세기 버전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민수기의 삶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번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어떤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화목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함께 먹는 것,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기를 함께 먹는 것에 그 핵심 정신이 있다고, 화목제의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의 정신이 지금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야기하자면 그게 곧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복음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에 있다면, 제가 오늘 우리 광고한 것처럼 에큐메니컬 헝거에 우리가 음식을 도네이션하고 잠바 나누기에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화목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속건제는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건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대항해라라고 하는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속건제의 메시지가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단순히 나눔도 좋고 베품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건제의 명칭은 영어로 따지면은 우리가 유죄다라고 할때 guilt, you are guilty 할때 guilt offering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죄를 뜻하는 다른 단어인 trespass, 넘어가지 마세요 하잖아요. do not trespass 하는 것처럼 trespass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명칭만으로 보면은 속죄죄와 비슷하죠. guilt or trespass. 그러니까 속죄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sin offering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좀 상세히 보면은 그 두 가지가 그 성격에서, 제사의 성격에서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속건제는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신 대로 5절, 14절에서 6절, 7절까지, 6장 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에서 한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7절을 두 번째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는 것 같지만은 기본적인 제사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장 14절에 누구든지 주께서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주께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 제사의 모습은 두 번째 부분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2절 이하에서도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 담보물, 도둑질,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모른 척한 것, 거짓 증언한 것, 예,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 본래의 주인에게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갚아야 한다. 죄를 지으면 제사 동물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동물 가격에 20%를 더 붙여서 보상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그 속건제에서 이야기하는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성실하지 못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여. 그것은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성실하지 못하다. 사실은 그것을 현대적으로 지금의 의미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금지된 것인지 몰랐다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 그것이 금지된 것인지를 몰랐다 하는 그러한 단어, 그 뜻이 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절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 맥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그것이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나 잘 몰랐는데요. 그거 그렇게 잘못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려도 되는지 알았어요. 혹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비록 그것이 그렇게 잘못인 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비록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이웃의 관계를 망치고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맥락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몰랐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한 구절을 읽다 보면은 5장 17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제사 드리는 사람,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조금 억울해 보이긴 하잖아요. 아, 나 몰랐는데. 예, 나 꼭 실수로 한 건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 속죄제나 뭐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기서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서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죽이고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속건제에서는 덜 강조합니다. 속건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끼친 손해에 대해서,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상하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해를 되갚느냐 하는 것에 속건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배상해야만, 제대로 갚아야만 온전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은 보상이 먼저이지 제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상해라, 이렇게 보상해라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예, 양의 값에, 소의 값에 20%를 얹어 갚아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그는 거룩한 재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의 그 메시지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려다가, 제사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구절이죠. 여러분, 형제와 화목한다라는 것은 내가 갈등이 있었던 형제 자매와 다시 한번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 오늘 속건제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속건제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적절한 보상을 베풀어라, 손해를 끼친 것을 다시 되갚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를 더 얹어서 갚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야 하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아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 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 이 속건제가 지금 우리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시대를 사는 교회에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사실은 오늘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6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은 6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9절에 뭐라 그래요?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에서부터 보면은 십자가의 정신에 비추어서 보자면은 십자가의 횡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죄가, 심지어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성실하지 못한 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지 몰랐는데요.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종적인 의미로서 그것이 곧 주에게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의미다. 성경은 오늘 속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수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21세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를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절, 6장 2절 3절에 이웃과 관련된 죄들이 거의 다 물질적인 것, 거의 다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보면 볼수록 몰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래 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밀히 지은 죄가 아니라 꽤 공공연하게 그냥 저질러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죄인지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실수로 한 건 아니니까.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여서 빼앗는 것. 뭐 그렇게 시작을 해요. 또 도둑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잘이라고 하는 단어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인 아사크는 모두 다 강제로 착취하거나 강탈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제로 착취하거나 강탈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아,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성실하지 못하면. 네, 우리가 일부러라도 거기에 센스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질,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미가서 6장 8절에 미시파트에 해당하는 그 공의라는 단어를 보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몫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것. 저건 저 사람 몫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서 저건 저 사람 몫입니다. 예, 구조적으로 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인데 그것이 제때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3절에 등장하는 거짓 증언을 하다입니다. 담보물을 빼앗았다, 뭐 이웃의 것을 내가 물질적으로 좀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갑자기 거짓 증언?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 거짓 증언을 했지? 뜬금없어 보이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짓 증언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문맥상 이렇게 우리가 실수로라도 부지불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어떤 남의 것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거짓 증언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것도 지금 21세기 우리의 모습, 아까 성실하지 못하여와 그 연결되어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누구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죠. 내가 뭐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냥 누구의 것을 착취하거나 강탈하는데 직접 관여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의 방조자가 된 이후에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짓 증언은 실제로 그렇게 false witnessing이 아니라 그냥 무지라는 겁니다. ignorance. 나 몰랐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21세기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가 그렇게 죄가 되는지 나 그렇게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ignore. 예, 무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매튜 데즈먼드라고 하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The Evicted. 우리 아파트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 퇴거 명령 받잖아요. Eviction notice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매튜 데즈먼드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밀워키 위스콘신에서 실제로 아주 가난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빅션 되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와 더불어서 그것의 구조적인 그 문제들을,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The Evicted라는 책으로, 쫓겨난 사람들 The Evicted라는 책을 써서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꽤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죠.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미국이 만든 가난, The Poverty by America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왜 이토록 부유한 나라에 왜 이토록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도 많을까? 이전에 그의 책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굉장히 공감을 얻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매튜 데즈먼드의 책에서 통찰을 얻어서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시대의 가장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먼이 성서와 가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Poverty in the Promised Land. The Poverty in the Promised Land. 그리고 그 책을 써서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에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 속건제 정신에 비추어서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가끔 가령 워싱턴 DC에 아주 부유한 동네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네에 퍼블릭 버스, 대중버스의 버스 정류장이 들어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청원을 시청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기 버전으로 따지면 뭐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자신들의 동네에 버스를 타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는 대중버스 정류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요청이죠. 그러면서 월터 브루그만은 개인의 풍요를 앞세워서 퍼블릭, 공중의 비천함, 공중의 가난함을 묵과하는, 이그노어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진보나 보수 모두에게.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선, the common good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속건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주거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돕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주거에 대한 것, 의료보험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은 결국 개인의 능력 문제 아니냐. 개인의 윤리 문제, 일과 노동과 관련된 문제이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단서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돕고 애쓰는 일에 교회가 각성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공동선, common good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부르신 그 책임, 다시 말해서 생명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 브루그만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공동선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속건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도 거짓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그노를 하고 있고, 너희도 몰랐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죄가 되는지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공동체 집단적으로서의 각성과 영적 깨우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모두죠, 여러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이민자로서 성실하게 살았고 타인의 것을 노골적으로 착취하거나 강탈하지 않았으니 나는 속건제가 말하는 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속건제는 우리가 이 사회와 구조의 모든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지는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영혼 구원이나 천국 가자가 복음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라고. 지식이 없어서 그 백성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살았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잡하고 레이어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의식, 책임의식, 시민의식이 더 섬세하고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서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SNAP,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디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그 기사를 보면서 보셨겠지만은 미국 가정의 여덟 가정 중에 한 가정이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예. 보수와 진보의 그 싸움에,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된 거죠.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더 이상 공허해지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속건제가 가장 우리의 생명과 번영을 향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실천한 것이 바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속건제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 바로 그 복음의 정신 가운데 기초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지우셨다. 그것이 속죄의 제사. 다시 말해서 속죄제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이라면은 그에게 지우셨다라는 것은 속건제 제사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주심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대신 되갚아 주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배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손해배상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되갚으심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되갚음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종과 십자가의 횡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하나님 나라의 사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의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그 이상으로 깨어있는 정신과 실천으로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자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회 구조와 경제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정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경제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민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속건의 제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드려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관심과 연대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